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의 핵합의 이행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이란에서 저농축 우라늄 11,300여 킬로그램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로써 당초 예상한 2, 3개월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3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의 우라늄 제거는 핵합의 이행일까지 300kg 이상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준수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조치들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들을 제거하는 것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중수형 원자로를 재설계하는 것 등입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핵합의의 모든 조항들을 이란이 준수하는 날을 이른바 합의 이행일로 규정했으며 이때부터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섬에 상륙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 측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된 약 50명의 필리핀 시위대는 지난 주말 스프레틀리 군도내 파가사 섬에 상륙했으며 내일까지 이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시위대의 파가사 섬 상륙을 제지하지 않은 채 안전과 안보가 우려된다고만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군의 공습으로 반군 고위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을 위한 노력이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자이시 알 이슬람 대표 자흐란 알루시는 지난 25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자이시 알 이슬람의 행동을 우려해 왔다면서도 이 단체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를 탈환한 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잔당 소탕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라마디 내에 남은 ISIL 은거지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도시 곳곳에 매설됐을 수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등 정리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2016년은 이라크에서 ISIL을 완전히 몰아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라마디에 이은 다음 목표는 제2의 도시 모술이라며 이곳을 해방하게 되면 ISIL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술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도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110명의 언론인들이 업무와 관련해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언론인 가운데 67명은 취재 도중 외부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문 언론인은 아니지만 시민기자로 일하던 27명과 언론 관계자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로켓포탄과 자살폭탄 등으로 북동부 지역을 공격해 적어도 80명이 숨졌습니다. 보르노 주도인 마이두구리에서는 어제 폭탄 공격 등으로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으며 한 이슬람 사원 외곽에서만 또 다른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국가긴급관리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마이두구리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마다갈리에서도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0명이 숨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가 지난해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UN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이 4천만 달러에 달했고 대부분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his was a process that was initiated led by the two governments. The United States.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북도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가 지난해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9일 2015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자와 이산가족 상봉자를 제외하고서도 올해 한국 국민의 방북 건수와 규모는 104건에 2,035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52명에 3.7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연간 방북 인원을 보면 2010년 6,211명에서 2011년 1,612명, 2012년 240명, 2013년 212명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민간 교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방북 인원이 전년보다 2.6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8.25 합의 이후인 올해 10월 방북 인원 880명은 5.24 조치 이전인 2010년 1월 기록했던 816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정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 사업을 위해 생사 확인 동의자 약 3만 명의 명단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서신 교환에 대비해 영상편지 만 편을 제작했고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도 만 건을 실시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이달 초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의 한을 흘러서 빨리 풀어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북한과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산림, 환경협력사업도 올해 5년 만에 본격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단체가 올해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16차례 방북해 잣나무와 낙엽송 종자 8톤, 잣나무와 미인송 묘목 27만 그루 등 한국 돈으로 15억 원, 미화로 약 130만 달러어치의 양묘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엔 남북 당국자가 참여한 가운데 금강산 병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남북 공동방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 초 방제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 방제와 산림협력 발전 방안을 북한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물류협력 사업인 라진 핫산 개발 계획에 대해선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엔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UN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이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한 해 UN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BOA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5,10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러시아와 중국, 호주 등의 지원과 유럽연합,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OA 집계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14개국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8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50만 달러에 비해 18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올해 대북 지원 규모는 9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전달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과 6월 말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각각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12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12월 지원금은 내년도 사업에 사용된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복원 사업과 세계식량계획의 영양지원 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독일 방문 중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유엔과 함께 모자 패키지 천일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한국에 이어 스웨덴이 350만 달러를 지원했고 호주 230만 달러, 캐나다 22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11개 나라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줄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중국, 리텐슈타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전체의 61%인 2,600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주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식량농업기구 FAO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영양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러시아와 한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중국 등 9개 나라로 기부 금액은 총 1,8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양 지원에 이어 보건 사업에 632만 달러, 식수비생 사업에 410만 달러, 재난감소 사업에 170만 달러, 산림 황폐화 방지 등 경사지 관리 사업에 1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통일부 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선정한 2015 통일부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10대 뉴스의 1위는 이산가족 상봉이 차지했고, 이어 남북 고위당급 당국자 접촉과 8.25 합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과 전시회 개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라진, 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비롯해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과 경원선 한국 측 구간 복원, 체육, 종교 등 남북 민간 교류 재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룬 한국과 일본 정부를 축하한다고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합의와 합의의 전면적인 실행을 지지한다면서 두 나라의 포괄적인 합의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제스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이번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어려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래 지속될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미국은 광범위한 지역과 세계 문제에서 두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두 나라가 민감한 역사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가 치유는 물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일 두 나라의 관계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정부는 양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This was the process that was initiated led by the two governments.
토너 부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가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 완화와 더 나은 미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동맹국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건 미국 정부에도 이익이 되는 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저물어갑니다. VOA는 올 한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특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 북한 내부 권력구도, 미북관계, 북한 인권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북한 내부 권력구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이 반당 반혁명분자로 지목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월부터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기록 영상물에서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의문을 낳았던 현영철이 잔혹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음을 확인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숙청 뒤에도 현영철의 모습이 북한 TV에 계속 등장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입니다.
처형 간부 흔적 지우기가 대외적으로 처형을 공식화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흔적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 11월엔 한때 김 제1위원장의 오른팔로까지 여겨졌던 최룡의 노동당 비서의 신변에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바로 빨치산 1세대 리을설의 장례식 때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솔 동지의 장례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리을솔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최룡의 이름이 빠졌고 이후 그의 모습은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룡해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재일 위원장이 집권 4년 만에 유일지도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집권 초 자신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의 리영호와 친인척 세력의 장성택을 2012년과 2013년 각각 제거한 뒤 올해 빨치산 후손그룹의 대표주자인 최룡해까지 무력화시킴으로써 상층부 권력장악을 끝냈다는 분석입니다.
최룡해를 혁명화 교육을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상층부 권력장악이 마무리됐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을 유일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유일지도체제가 정립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불경스러운 언행이 숙청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의 경우엔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재일 위원장의 측근 자리를 새롭게 채우고 있는 인물로는 당 조직 지도부나 군 총정치국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군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요직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이 된 박영식도 총정치국 출신이고 지난해 4월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된 김숙일 또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이들에 대해 김재일 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용도로 발탁된 인물들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인사가 과거의 조직지도부나 총정치국 같은 어떤 조직장악, 정권 보위에 앞장서 있던 인물들을 끌어내가지고 핵심 포스트에 앉힌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김정은이 그 사람들이 조직장악 능력이 높다고 보고 어떤 실무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경험보다는 조직을 장악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더욱더 주력해왔던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급부상한 인물로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부부장은 조직지도부의 말단 지도원과 과장을 거쳐 지난해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들어 김재일 위원장의 공개활동 수행 횟수가 황병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50대의 젊은 나이로 김정은 시대 권력층 세대교체의 대표주자라는 관측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재일 위원장의 패밀리 그룹에선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28살인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맡으면서 선전선동부와 서기실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재일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은퇴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김여정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지겠지만 아직은 패밀리 그룹이 김재일 위원장 친정체제의 핵심 세력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패밀리 그룹에만 의존, 그룹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고, 뭐, 당에서는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조영원 뭐,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군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뭐, 공안기관에서는 김원웅 국가안전 부위부장에 그게 의존해서 뭐 통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김재일 위원장이 내년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권력층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내년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파워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그리고 정치국 뭐 위원과 후보위원직에 새로운 젊은 엘리트들의 진출이 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외견상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재일 위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특히 내년 7차 당대회에서 대규모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자리에서 밀려나는 9세대 엘리트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김재일 위원장의 공포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2015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올 한해 미북 관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내년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 도발 대신 유화정책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에 유화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예측입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안보연구소 이상숙 박사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6년 국제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이 7차 당대회 이전엔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세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다를 겁니다. 상반기는 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당대회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반기 유화 정책이 실패한다면 내년 하반기엔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의 7차 당대회 개최는 경제 부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국가 재정이 확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이 당대회에서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저는 그동안 당대회가 있을 때 중요하게 나왔던 게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몇 개년 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중국 전문가인 김한권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과 비핵화라는 양끝 논리가 아닌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건 반 총장을 북한의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국면 전환을 의도한다기보단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반 총장의 역할을 강조할 거란 분석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북한이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내년 동북아 지역 정세와 관련해 내년 5월쯤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한중일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소장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관계가 회복되고 지역 통합을 이루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2014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8억 달러 상당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약 70억 달러는 미국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참용 수송 헬리콥터와 관련 장비, 첨단 무인 항공 정찰기 등을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과 계속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은 이라크로 지난해 73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무기 구입에 나선 것입니다. 3위 무기 수입국은 브라질로 65억 달러치를 구매했습니다. 주로 스웨덴산 항공기를 구매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무기 판매 규모는 2013년에 701억 달러에서 718억 달러로 조금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가 나빠서 당분간 국제 무기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무기 시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수년간 무기 공급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36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해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50%를 점유했습니다. 러시아가 뒤를 이어 102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고 스웨덴은 55억 달러, 프랑스는 44억 달러, 중국은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국제 무기 거래와 관련해 공개된 가장 구체적인 보고서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평양에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의 문을 엽니다. 먼저 세 개 학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가 내년 5월 2일 평양에서 문을 엽니다. 영국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그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학과를 내년 5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교과 과정이라든지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점들은 채우고 그러면서 완성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 목사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디자인 학교는 패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 세 개 학과가 먼저 수업을 시작하고 8월에는 핸드폰용 게임 디자인 학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2년이고 나중에 3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학과당 학생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모집 요강에 따라 내년 2월쯤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 가운데 75%는 장애인 학생, 나머지 25%는 일반 학생들을 뽑아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원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문을 여는 것은 디자인 학교가 처음입니다. 이 목사는 북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도 학교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생활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연맹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학교라든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목사는 일단 장애인 연맹사나 기능공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교과 과정이 확대되면 독립적인 건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단 북한의 교사들을 선발해 수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디자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교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선수단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예술 공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뉴스와 미국 뉴스, 뉴스 속 뒷얘기를 아우르는 심층 뉴스 시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 아메리카 나우.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들, 뉴스 따라잡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월 4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새해부터 중국에서 대기오염 통제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라크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를 탈환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홍수 등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에서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오염 예방조치법이 발효됩니다. 오늘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129개 항을 고쳐 더욱 엄격한 대기오염 예방법과 처벌 조항을 담았습니다.
네, 중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개정된 법률은 오염물질 함유량 등을 규정한 휘발유 품질 기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은 품질의 휘발유가 유통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정에서 질이 낮은 석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나무와 숲에 살충제도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검사하는 장치를 배치하도록 했고 또 해안 지역에는 선박들의 오염물 배출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지방 정부들에도 대기오염 예방과 관련해서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요?
네, 법률은 각 지방 정부가 대기오염 예방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 공무원이 지방 정부의 대기오염 예방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하도록 했고요. 또 위반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의 한도도 없애고 오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3배 이하의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대기오염이 참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공기 중에 안개 같은 뿌연 오염물질이 있는 스모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올겨울 들어 베이징 일대에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적색경보가 두 번이나 발령됐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28일과 30일 사이에도 화북과 황하이 등 수도권 일대에서 두 차례 정도 스모그와 강한 안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 겨울만 되면은 이 중국 스모그 관련 소식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도 베이징과 중국 동북부 산업지대에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공장을 돌릴 때도 또 가정에서 난방을 할 때도 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때우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특성상 대기의 움직임도 적어서 오염물질들이 잘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 맑은 공기를 캔, 즉 그 깡통에 담아서 팔기도 한다고요?
네, 영국 텔레그라프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근 맑은 공기를 파는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업체가 로키 산맥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서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수출한 500캔이 불과 나흘 만에 모두 팔렸고 2차로 수출한 4천여 개도 사전 예약으로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7.7리터 캔 한 개의 가격은 100위안, 미화 15달러 정도로 현지 생수 가격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라크 관련 소식인데요. 이라크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를 탈환했군요.
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 라히야 라술 주장은 28일 라마디가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라술 주장은 국영TV로 발표한 성명에서 라마디는 해방이 됐고 정부군이 안바르의 정부청사 꼭대기에 이라크 국기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TV에는 이라크 군인들이 정부청사 주변에서 총을 들고 환성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라크군의 이번 라마디 터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라크군이 지난 5월 17일 라마디에서 퇴각한 지 7개월 만에 이 지역을 되찾은 건데요. 이번에 라마디를 되찾은 것은 이라크군이 지난 3월 말 북부 티크리트를 장악한 이후에 최대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마디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라마디 탈환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ISIL이 완전히 물러났다고 봐도 될까요?
이라크 정부군에 따르면 정부군은 라마디에서 전략 지역인 정부청사 일대만을 탈환했고요. 나머지 일부 지역은 여전히 ISIL 잔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ISIL이 라마디의 약 70%의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 일대에서 ISIL의 격렬한 저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라크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네, 북부에 있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입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국영방송을 통해 모술을 되찾고자 진격하고 있다며 모술 탈환은 ISIL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하지만 모술 탈환 작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술을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령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네. 자, 이번 승리는 그 이라크군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에 사실 그 이라크군이 또 이라크 정부가 ISIL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받아왔는데
네네.
이번에 그 라마디 탈환으로 조금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라바디 총리는 특히 이날 연설에서 내년에 ISIL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라바디 총리는 2015년이 탈환의 해라면 2016년은 ISIL을 이라크에서 끝장내는 큰 승리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이 라마디 탈환을 반겼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라마디가 아직은 완전히 탈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이라크 국기가 정부청사 꼭대기에서 휘날리고 있고 ISIL이 큰 패배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성과는 무자비한 ISIL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이라크군의 자신감과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백악관도 ISIL이 완전히 격퇴될 때까지 현지 지상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이라크에서 미군이 공습 작전을 통해서 ISIL을 격퇴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해외 분쟁에 특수부대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죠?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 해외 파병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 특수부대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동에서는 ISIL이 또 아프리카에서는 과격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부대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는 것입니다.
예. 미군 특수부대는 얼마나 많이 파병돼 있나요?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특수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카메룬, 남아시아 등 85개국에 7,500여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초 장기전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특수부대의 비밀 임무에 의존했다가 ISIL이 급부상하자 특수부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를 활용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그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이상고온으로 또 토네이도가 여러 주를 강타하기도 하고 또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남미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 곳곳에서는 물난리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1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네, 남미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파라과이의 피해가 크다고 하죠?
네, 수주간 비가 쏟아진 파라과이에서는 강이 범람해서 수도 일부 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4명이 숨지고 13만 명이 대피했는데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50만 달러의 재난기금을 집행했습니다. 또 우루과이도 북부 일부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자, 남미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 유럽도 역시 이상기후 때문에 피해가 좀 있다고요?
네, 영국에서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중부 지역에서 3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의 요크, 리즈, 맨체스터 등에서 건물과 차량이 범람한 강물에 잠겼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뒤 요크를 찾았는데요. 2019년까지 홍수 방지에 23억 파운드, 미화 3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현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엘니뇨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약해져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중남미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또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곤 합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엘니뇨가 1950년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엘니뇨에 이어서 라니냐도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엘니뇨가 소멸되면서 반대되는 기상 현상인 라니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니냐는 중동부 태평양의 해수면이 차가워지면서 기상 이변을 초래하는 현상인데요. 미국과 남미의 건조한 날씨를 몰고 와서 농산물 작황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콩과 옥수수 또 밀 등의 곡물 가격이 50% 수준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에볼라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요?
네, 서아프리카의 세 나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에서 에볼라가 창궐했는데 기니는 이 중 제일 처음 발병한 국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기니의 에볼라 발병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WHO는 앞으로 90일간 기니에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에볼라가 창궐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이 세 나라 중에서 이제 기니는 종식이 됐고 나머지 두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7일 시에라리온도 에볼라 종식을 공식 발표했고요. 라이베리아도 마지막 에볼라 환자 2명이 퇴원하면서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에볼라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국가들에서 퇴치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예,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작년에 그 에볼라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됐었죠.
네, 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만 9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됐고 이 중 11,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가 WHO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염이 멈췄다고 완전히 퇴치된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네,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완전히 퇴치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에볼라 환자들이 증세를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는 이에 따라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정부와 함께 생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북도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 강계는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부분 지방에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1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엔 흐리겠고 오후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후에 구름 많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새벽까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서방 6개국과의 핵합의 이행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이란에서 저농축 우라늄 11,300여 킬로그램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로써 당초 예상한 2, 3개월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3배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는 데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의 우라늄 제거는 핵합의 이행일까지 300kg 이상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준수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조치들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들을 제거하는 것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도록 중수형 원자로를 재설계하는 것 등입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은 핵합의의 모든 조항들을 이란이 준수하는 날을 이른바 합의 이행일로 규정했으며 이때부터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섬에 상륙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 측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된 약 50명의 필리핀 시위대는 지난 주말 스프레틀리 군도 내 파가사 섬에 상륙했으며 내일까지 이곳에 머물 계획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12대의 파가사섬 상륙을 제지하지 않은 채 안전과 안보가 우려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군의 공습으로 반군 고위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과 휴전을 위한 노력이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자이시 알 이슬람 대표 자흐란 알루시는 지난 25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자이시 알 이슬람의 행동을 우려해왔다면서도 이 단체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를 탈환한 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잔당 소탕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라마디 내 남은 ISIL 은거지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도시 곳곳에 매설됐을 수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등 정리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2016년은 이라크에서 ISIL을 완전히 몰아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라마디에 이은 다음 목표는 제2의 도시 모술이라며 이곳을 해방하게 되면 ISIL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술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도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올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최근 올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이 남녀 부문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3%의 지지를 얻어 여성 1위를 차지한 클린턴 전 장관은 역대 같은 조사에서 이번을 포함해 20차례나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남성 1위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12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각각 8번씩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올해 남성 부문 2위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최근 인종주의적 발언 등 막말 논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가 공동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110명의 언론인들이 업무와 관련해 목숨을 잃었다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언론인 가운데 67명은 취재 도중 외부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나머지 43명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